방주 준비가 잘 돼가십니까? 네, 방주 준비가 잘 되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이 주일날이 천국 올라가는 사다리라고 그래요. 주일 많이 빠진 사람은 사다리가 많이 비어가지고 아주 올라갈 때 애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워낙 칸이 많이 비어가지고. 예, 이 주일날 빠지면 안 됩니다. 사다리 칸이 많이 빵꾸 납니다. 예, 방주도 마찬가지죠. 방주도 구멍이 많이 나면 침몰하잖아요. 예,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 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반드시 예배 성공하게 도와주옵소서. 평생토록 예배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 증거가 될 때에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막히는 자가 없게 하시고 말씀을 못 깨닫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20배, 100배의 풍성한 말씀의 결실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방주에 관한 설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방주를 짓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소는 첫째, 방주의 재료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방주의 규격, 방주의 사이즈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주의 구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스트럭처를 상중하 3층으로 하고 옆으로는 칸을 막고 방을 만들고 상중하 3층으로 하고 창은 위에서부터 한 규빗 밑에 내고 하고 이 구조를 말씀하시고 규격을 사이즈를 말씀하시고 재료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를 방주를 만드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다시 두 가지로 말하면요 물질적 방주를 만들기 위한 물질적 요소가 있고 비물질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질적 요소는 뭡니까? 뭐 재료나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비물질적 요소는 뭡니까? 설계입니다. 여러분 설계에서 빠지면 안 되는 절대적인 요소가 있어요. 뭡니까?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없으면 이건 그냥 아무리 재료가 훌륭한 재료가 많아도 그냥 나무 토막입니다. 암만 그 훌륭한 재료를 잔뜩 갖다 쌓아놔도 그건 나무 덤이지 장작 덤이지 그건 배가 아닙니다. 이 숫자의 비물질적 요소인 이 숫자에 의해서 이 나무 토막이 배가 되고 방주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비물질적 요소인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죠.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는데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뭘까요? 빛. 아니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보는 관점에서는 빛도 맞아. 이제 와서 창세기 펴서 봐요. 펴서 그냥. 펴보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오픈북 테스트야. 펴보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제일 첫 번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태초라는 말입니다. 태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 개념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시간 개념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빛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빛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는 첫째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시간을 창조하시고 동시에 숫자를 창조하십니다. 시간은 숫자입니다. 예. 숫자를 빼놓고선 시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철저하게 숫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를 창조하셨어요. 숫자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확실히 약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숫자가 안 들어가면 약속이 안 됩니다. 반드시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약속은, 언약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사람에 관해서 말할 때도 꼭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다. 그리고 몇 살 때 무슨 일이 있었다. 장소를 얘기할 때도 거기는 여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진 거리다. 그리고
어떤 일을 명령할 때, 일을 맡길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된다. 물건을 말할 때 몇 개 해야 된다. 몇 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반드시 숫자가 나옵니다. 왜? 언약은 숫자가 있어야만, 숫자라고 하는 필수적인 요소, 절대적인 요소가 있어야만 언약이 언약이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둘 있으면 가짜입니다. 예수가 둘이 딱고 가짜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한 몇십 명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 근데 일반 종교는 신이 많아. 그래서 가세다, 일반 종교에서는 가세다가 에스를 붙여. 신이 많으니까. 가짜예요. 이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하나님은 한 분, 죽어도 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면 예수 한 분이에요. 죽어도 한 분인 거예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다다익성이라고 예수가 많을수록 좋다? 하나님 많을수록 좋다? No! 아닙니다. 예.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면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숫자예요. 태초에. 첫째 날. 예.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숫자를 주시는 거예요. 이 숫자를 철저히 지키셔야 돼요. 예. 철두철미 숫자 지키셔야 됩니다. 아, 미국 와서 보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미국 와서 보니까, 야, 미국 사람은 철저하게 숫자가 정확하더라고. 네. 은행에서요, 매년 우리 보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하라고 그래요. 우리 융자가 있으니까. 예. 네. 근데, 우리가요, 어떻게 하다 숫자가 하나 틀리잖아요. 그리고 은행에서 대번 전화가 와요. 숫자 틀렸다고. 숫자 틀린 걸 억세트를 안 해줍니다. 절대 안 받아줍니다. 인정을 안 해줍니다. 우리 항상, 아, 여보, 1이나 2나 똑같은 거야. 지금, 예, 밸런스는 충분하잖아. 뭐 이래가면서 그러면,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내가 고칠 게 있는데, 너, 자기가 한 거야. 도로 보냅니다. 당신 내가 고치라고. 똑바로 고치라고. 숫자가 얼마나 절대 쫄면지. 자,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나무 토막이 많이 있어도 오늘 나무의 규격, 나무의 사이즈, 방주의 사이즈를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방주 사이즈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이 숫자는 첫 번째 지켜야 할 숫자입니다. 두 번째 채워야 할 숫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건 원칙입니다. 스탠다드 기준이란 말입니다. 절대 300을 넘어도 부족해도 안 돼. 꼭 300을 지켜야 돼. 49도 안 돼. 49.5도 안 돼. 49.9도 안 돼. 50을 딱 지켜야 돼. 29도 안 돼. 31도 안 돼. 딱 30을 지켜야 돼. 이건 스탠다드를 말합니다.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워야 돼요. 우리가 모든 일이 과정이 있습니다.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300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더하기 둘 해가지고 더하기 더하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300을 꼭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기간을 얘기하시고 숫자, 수량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날짜를 얘기하시고 시각을 얘기하고 때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주일이 있습니다. 일곱 날 중에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우리는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그거 지키셔야 돼요. 논 터치, 터치하시면 안 돼요. 주일을 터치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순서에 있어서 첫 번째 거, 첫 열매, 이거 터치하시면 안 돼요. 맨 먼저, 짐승이 됐든, 농사 열매가 됐든, 이 첫 번째 건 터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시키기 위해서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열의 하나는 하나님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시편 24편 1절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열의 하나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겁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라는 고백이 열의 하나를 드리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노타치에 타치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 주의 것이 뭐예요? 11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그 선악 것처럼 노타치, 돈타치 건드리시면 안 돼요. 철저히 굶어 죽어도 지키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것을 지킬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 너는 확실히 내가 네 하나님인 거 맞구나. 생사를 걸고 너는 내가 분명히 네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고 네 주님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내 목숨을 걸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입증하고 증명하는 방법이 뭡니까? 뭘 가지고 증명합니까?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손해를 많이 보면서도 주의를 지키고 정말로 아파트 렌트비가 없는데도 11조 드리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종께 내가 순종하고 여기에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인 나의 신앙을 이것으로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인정 그 표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출애굽기 34장 펴보세요.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펴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매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 보면 주일 예배를 말하고 여러 가지 절기 예배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아무 너의 대적도 절대 너희 대적인 너희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고 그리고 내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겠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그 예배 생활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을 철저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 하나님이냐 맞냐? 내가 너의 주님이냐? 이거를 확인시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확인된 사람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11조에서 망한 사람 봤습니까? 복받은 복받았지? 여러분 주일 지키고 망한 사람 맞습니까? 복받은 복받았지? 제가 그전에 제 창피한 간증했죠? 제가 공장할 때 옛날에 공장할 때 수출 날짜가 선정 날짜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특근수당 더블로 폐해가면서 일을 시켰잖아요. 일을 시켜가지고 물건 만들어가지고 선정 날짜를 맞췄어. 간신히 부산에 가서 선적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간신히 맞췄는데 주일날 특근 더블로 인건비 주고 시켰는데 그 다음 주간에 공장에 기계가 고장나서 이틀을 일을 못했어, 공장이. 그래서 우연이겠지. 그때는 좀 가짜였었나 봐. 우연이겠지 하고 또 한 번 주일날 일을 시켜봤어. 그랬더니 정확하게 그 다음 주 중에 이틀이 기계가 고장나서 또 빵꾸 났어. 더블로 주고 일 시킨 것이 더블로 손해가 났어. 따따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지키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예. 그런데 살다 보면 마귀가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막 환경을 갖다 쨍망망 엉망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못 지키게 만들어. 왜? 이거를 내가 못 지켜 지키지 않아야 하나님 나를 안 지키니까. 그래야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예. 이거를 지키는 거는 하나님의 펜스를 내가 그대로 잘 지키는 거.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펜스입니다. 마귀가 어느 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럽니다. 하나님, 마귀한테 하나님이 그래. 자랑을 해. 욥을 자랑. 욥이 너무 욥에 칭찬합니다. 아, 욥이 정말 믿음 좋지. 세상에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없어. 하나님 그러시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한번 시험 당하게 만들어 보세요. 환난 당하게 만들어 보세요. 당장 하나님한테 욕할 거래요? 그래? 그럼 네가 욥을 한번 테스트 해봐라. 환난을 줘봐라. 나는 분명히 내 내기를 해서 걸지만 분명히 네가 아무리 환난을 줘도 욥은 하나님 원망 안 하고 믿음 지킬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을 보호해 주셨던 울타리를 딱 치우십니다. 울타리를. 욥을 보호하던 울타리를 딱 치우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로, 당신의 울타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뭐냐면 펜스를 펜스 구멍을 안 내는 거야. 마귀는 이 펜스를 구멍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멸망 죽이고 멸망시키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야 살아요? 안 먹어야 살아요? 근데 안 먹을 날은 막, 저거 먹어야 되는데. 저거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살 것 같아. 먹어야 피부도 좋아질 것 같아. 먹어야 100년, 200년 살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말란데 마귀는 먹으러잖아.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 깨! 죽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펜스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펜스를 허물지 마세요. 펜스에 구멍을 내지 마세요. 예. 네. 근데 마귀는 자꾸 구멍을 내게 만들어. 예. 네. 그리고 나를 공격해야 되니까. 이거는 내가 구멍을 안, 펜스는 내가 구멍 내지 않으면 마귀는 구멍을 못 냅니다.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는 구멍을 못 냅니다. 내가 낼 수만 있게, 내가, 나만 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그래서 나를 유혹해서 내가 스스로 이 펜스를 구멍을 내게 만드는 거야. 그러고 나면 나,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싶으니까, 공격하려니까. 그래서 지켜야 돼요.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나는 목숨 걸고 주일 지킨다. 굶어 죽어도 11절을 드린다. 아무리 바보 같은 소리를 해도 목사의 말에 순종한다. 응? 이런 프린시플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채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연단했어요? 40년 동안 연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연단했어요. 이것을 다 채워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거기 빈 항아리가 몇 개 있었게요? 예? 일곱 개? 여섯 개. 일곱 개는 다른 교회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세세만 꽤는 여섯 개입니다. 예, 제 성경에 여섯 개예요. 여러분 성경 6개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섯 개인데, 어떻게, 물을 어떻게, 어디까지 채우라고 그랬어요? 아구까지. 그럼 제가 술 좋아하시는 분들, 내가 술 끊어야 되는데, 술 끊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 있죠? 내가 술 끊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별걸 다 가르쳐 드리네. 날마다 우유를 여기까지 이빨 채우세요. 숨만 쉬면 꽉 막, 숨만 쉬면 우유가 나올 정도로 꽉 채워봐. 술 안 들어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여기 MT 시켜놓으니까 자꾸 술술술술 술을 찾지. 꽉 채워놓으면 술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왜 마귀한테 유혹을 받아요? 말씀으로 꽉 차봐요. 성령으로 꽉 차봐요. 우리 어디 마귀가 나에게 틈타라 틈 못하지. 성령 측만 안 하지 않고 맨날 내 영혼이 비어있으니까 마귀가 들어오지. 귀신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꽉 채우고 성령으로 꽉 채우고 예? 그러면 누가 마귀를 나를 건드려. 예? 채우셔야 돼. 채우셔야 돼. 덜 채우면 안 돼. 꽉 채우셔야 돼. 한 방울도 다른 게 안 들어가게 꽉 채우셔야 돼. 성경에 누구야? 나만 잠근 문둥병이죠.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갔다 와야 나요? 여섯 번? 아유, 일곱 번 중에 여섯 번 한 번 모자라는데 그거 좀 봐주지. 아니요, 일곱 번 채워야 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며칠 동안 돌았어요? 7일 동안. 6일 동안 돌았을 때도 까딱 없어. 금도 안 가. 아무 징조도 없어. 6일을 돌았는데도. 6일 정도 돌았으면 금이라도 좀 가야 되잖아, 금이라도. 네. 벽돌이라도 하나 떨어지고 까딱없다. 7일째도 까딱없다가 마지막 한 바퀴 딱 돌을 때 탁 무너졌어요. 예. 하나님은 철저하게 시간을 채우게 하시고 수량을 채우게 하십니다. 예. 보리 5천명 먹인데 보리떡 몇 개? 5개.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게 5개 있었어. 남겨놓지 말고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철저히 하나님은 채우게 하십니다. 시간을 채우셔야 돼요. 채우셔야 돼요. 자, 이 숫자는 지켜야 되고 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숫자를 얘기하시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첫째, 왜 하나님이 꼭 숫자를 꼭 얘기하시냐?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팩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프랙티컬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추상적, 가상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일부러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를 예고할 때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6장 3절에 너희의 수명이 120년으로 끝날 것이다. 너희 인간들아. 왜 120년으로 끝나요? 홍수가 나니까. 120년 후에 홍수가 있을 거니까 너희들은 120년밖에 못 산다고 하나님이 송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20년 후에 홍수가 옵니다. 또 숫자가 나옵니다. 물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완전히 모두 가장 높은 산까지 완전히 덮이는데 걸린 시간이 40일이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덮일 때까지가 40일 걸렸어요. 홍수가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이 150일이라고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한 걸린 시간이 150일이라고 나옵니다.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정확하게 현실적이다. 실제적이다. 구체적이다. 프랙티컬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가 사회생활은 아주 현실적으로 하면서 신앙생활은 아주 비현실적으로 하는 분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동행하신다면 어디서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만 예배 시간만 주일날만 동행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동행하시는 거예요? 천만에! 내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가게 나갈 때도 동행하시고, 내가 여행 갈 때도 동행하시고, 운전하고 갈 때도 동행하시고, 현실에 항상 계신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뭔데, 임마누엘이? 내 현실에, 내 삶에 24시간, 360시간 함께 하고 있다. 내 삶의 현장에 함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선 시, 저, 프랙티컬한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왜 숫자가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전한지,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퍼펙트한지 그거를 프루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완전하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전부 피자 떨림이죠? 예? 이해하셨어요? 눈치채셨어요? 지켜야 된다. 프린시플. 그것을 진행 과정도 꼼꼼히 빠짐없이 블랭크가 안 생기도록, 예? 블랭크가 안 생겨서 채워나가야 된다. 뭐예요? 프로세스의 문제예요. 지금 또 뭐예요? 예. 지극히 프랙티컬한 문제다.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프루프하신다. 예. 완전하게 이루신다.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보다 보면 미니멈 약 1000년 전에 홍수가 올 것을 하나님이 미리 워닝을 주십니다. 약 100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969년 전에.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났어요? 야, 이거 성경시험 한번 봐야 되겠네.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났어요? 600살에. 최소만큼 맞죠? 예, 네, 맞아요. 600살 때 홍수가 났는데 그때로부터 969년 전에 하나님이 홍수가 올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미리미리 말씀하시지 느닷없이 박살내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항상 미리미리 말씀하세요. 예, 아모스 3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이 미리 그 종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고는 일을 안 저질리신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반드시 하나님 미리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사고 났죠? 자기는 갑자기라고 그러는데 너 하나님이 이미 워닝을 여러 번 주었어. 예, 여러 번 다쳤더랬어. 여러 번 다쳤는데 정신 못 차렸는데 어느 날 계속 정신 못 차리니까 꽝 하고 큰 사고 나 터지는 거야. 예. 하나님 미리 벌써 오래전부터 워닝을 줬습니다. 시그널이 여러 번 왔습니다. 벌써.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게요? 무드셀라? 할아버지야 그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라멕의 아버지가 누구게요? 무드셀라야.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내리라.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내리라는데 그것이 뭐냐면 홍수예요. 그가 죽으면 홍수를 보내리라.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무드셀라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노아의 증조할아버지. 성경을 봤어야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건데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창세기 5장까지도 안 봤다. 하, 주여. 에녹입니다. 에녹이 우리 인간 중에서 일본 타자 그대로 죽지 않고 휴거된 일본 타자가 에녹입니다. 근데 왜 에녹이 죽지 않고 휴거된 줄 아세요? 알려드릴까? 그럼 우리도 죽지 않고 휴거되게? 무드셀라가 딱 낳았어.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이 무드셀라라고, 네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그래라. 그러면서 하나님, 무드셀라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가 죽으면 홍수 심판을 한다.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에녹이 정신동거리지. 얘만 죽으면 심판이 마니까 항상 그냥 비상 걸린 거야. 이모저씨야. 죽을까 봐. 얘 죽으면 큰일 나. 심판, 하나님 심판하신대야. 그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사를 했대요. 하나님 심판하실까 봐. 정신을 얘만 보면 정신이 버쩍 나는 거야. 괜히 헬렐레 했다가도 얘만 보면 정신이, 야, 심판은 얘가 큰일 나면 심판하지. 그래가지고 무드셀라를 에녹이 몇 살에 낳은 줄 아세요? 예, 안 봤으니까 65살에 낳았어요. 65살 낳고 에녹을, 에녹이 65살에 무드셀라 낳고서 얘 죽으면 심판이 온다니까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300년 동안 얼마나 정신 차려 주일을 안 빼먹고 11조 안 빼먹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구역도 안 빼먹고 노방전도도 안 빼먹고 도망가지 않고 나가고 철저하게 300년인지 하나님 너무 감동받아서, 야, 너는 죽을 필요도 없다. 그냥 와라. 그래서 에녹이 365살에 휴거됐어요. 왜 365살에 휴거된 줄 알아요? 365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우리가 알아. 이해가세요? 예, 365일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그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는 거야. 그래서 365살에 하나님이 정신 무드셀라 낳고서 300년 정신 바짝 차렸더니 365살 때 하나님 탁 들이 일본 탁.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래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드린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간 식구가 몇 명이게요? 80명? 8명. 누구누구예요? 노아 아내, 또 딸아들? 딸이 어디 있어요? 아들만 셋이지. 예, 그러면 이단,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야. 딸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셋이야. 아들은 다 장가 갔어. 며느리가 셋이야. 그러니까 아들 내외가, 아들이 셋인데 며느리 얻었으니까 6명이죠. 노아 부부가 8명이죠. 8명만 딱 방주에 들어간 거야. 그럼 8명만 방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자기 직계조상, 노아의 직계조상은 다 이미 홍수 전에 죽고 8명만 딱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8명만 남은, 조상들이 다 죽고 8명만 남은 게 맞냐?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라멕이 몇 살에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37, 777. 어디 가서 많이 보던 숫자인데 이거 지금? 에나룸 날 가면 많이 보는 숫자인데 이거? 37 탁 터진 거야 이게. 여러분, 777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홍수가 노아 나이 몇 살에 났어요? 600세. 아버지가 770세에 죽었으면 노아가 600세 될 때 홍수가 났는데, 아버지가 770세에 죽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거 있었겠네 그때. 아버지는 그냥 밀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고서 지들만 탔나? 뭐 이렇게 돼. 근데 잘 들으세요. 라멕이 몇 살에 노아를 낳느냐 하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럼 182세 빼기 777하면 얼마가 나와요? 뭐 별걸 다 하네 오늘. 아니야, 777. 얼마 나와요? 5. 뭐, 그래, 뭐요? 여기 봐. 사업 잘하겠나, 못하겠나. 595. 그러면, 노아, 아버지는 노아의 나이 언제 죽었어요? 노아가 595세 때 아버지가 죽었어. 그러니까, 600세, 홍수가 나기 5년 전에 죽었어. 이해가 가시죠? 자, 이해 가십니다. 그런데 또 너무 기가 막힌 건 무드셀라가 이름이 뭐냐? 그가 죽으면 홍수를 보내리라.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무드셀라가 죽을 때 정말 홍수가 왔냐, 타이밍이.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무드셀라가,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합니다, 거꾸로. 노아 나이가 몇 살 때 홍수가 왔어요? 600세 때. 아, 한 사람도 안 좋네, 지금 막 공부를 하니까. 날마다 이거 계산해야 되겠네. 계산하는 게 절대 안 좋네. 여보, 캐시돼서 좋은 사람 봤어요? 졸다가도 손님 와서 캐시돼서 딱 오면 딱 안 줍니다. 따다다다닥, 얼마? 김만이. 캐시레스터에서는 하나도 안 줘라. 600세 되던 애 홍수가 났는데 노아가 태어난 게 자기 아버지 몇 살 때 태어났어요? 라멕이 182세 때 태어났어. 라멕은 무드셀라가 몇 살에 낳게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187세에 낳았어요. 187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187 더하기 182를 해야 되겠죠. 무드셀라 나이를 좀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187하고 182하고 곧 더하면 얼마가 돼요? 365? 99. 369죠? 더하기 노아 600세. 더하니까 969세. 마지막으로 노아의 조상 가운데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죽고. 홍수가 나던 그 해에 조상 중에서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태어나게 하시고 무드셀라 이름이 뭐냐? 이 아이가 죽으면, 이 사람이 죽으면 홍수가 오리라. 홍수를 내가 보낼 거다. 라고 한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노아 이름이 뭐게요? 노아 이름의 뜻이? 내가 저주 가운데서 안전하게 할 것이다. 재앙 가운데서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노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은 시간 소유하면서 설명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숫자로 제가 확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숫자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숫자가 나오죠. 그 숫자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숫자도 말씀이에요. 그 숫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디렉션이고 하나님의 표시예요. 인디케이션이에요. 여러분, 차를 타면 운전하고 가는 동안 계속 여러분 뭘 보세요? 앞을 길을 잘 보셔야 되지만 그거보다 또 중요한 거 하나 뭐냐면 이게 눈금을 봐셔야 돼요. 온 템포처는 정상인가? 속도는 얼마를 가고 있나? 배러리는 어느 정도인가? 전부 숫자가 인디케이션이 나옵니다. 자동차에. 이 인디케이션을 정확히 봐야 여러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왜 숫자가 나오냐면 그건 지시를 말하고 인디케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인디케이션과 이 디렉션을 지키면 어떻게 돼? 내 삶이 안전하고 생명이고 축복이 보장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숫자 지키시, 이 날짜, 시간, 숫자 지키셔야 돼요. 정말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300, 길이가 300, 넓이가 50, 높이가 30. 이 지금 방주라고 하는 선박의 사이즈의 균형과 비율입니다. 지금 길이가 300입니다. 이건 뭡니까? 넓이의 6배입니다. 그리고 높이의 10배입니다. 이런 선박 사이즈의 이런 균형은 현대 조선공학에서 말한 겁니다. 현대 과학이 증명한 겁니다. 가장 안전한 균형 비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배로서 전복이 안 되고 전복이 안 되고 가장 안전한 배의 사이즈의 균형이 어떤 균형이냐? 비율이 넓이가 길이의 6배, 높이가 10배 되는 이런 균형 비율이 가장 안전한 선박 사이즈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뭘 말씀드리냐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막연한 말씀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살리는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복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숫자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뭐가 가장, 예? 결혼의 원칙이 뭐예요? 결혼의 원칙이. 결혼의 원칙이 남자 두 명, 한 명. 한 명. 여자 몇 명? 한 명. 플러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 공식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구원의 공식은 뭐예요? 예수가 몇 명? 한 명.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단체로? 아니, 나. 1대1로. 어떻게?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가 둘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둘도 안 됩니다. 우리 부부끼리에서도 각자입니다. 응?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두 명하고 여자 한 명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 한 명, 여자 두 명이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숫자를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몇 명? 하나. 신명기 6장 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는 뭐예요? 딱 한 명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하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내가 1대1로 만났을 때, 하나가 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가장 행복하고 성경적인 결혼은 뭐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플러스 한 몸. 예. 남자 하나, 남자 하나가 아닙니다. 여자 하나, 여자 하나가 아닙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이 결혼 비밀에는, 이것이 이제 결혼의 프린시플인데 이것이 구원의 프린시플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 시스템을 가지고서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철저하게 이 결혼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예. 결혼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축복의 원리도 뭡니까? 축복의 원리예요. 축복의 공식이 있죠. 심는 대로 거두죠. 이게 수학적이 아니에요. 수학적이잖아요. 하나 심으면 하나 거두고, 두 개 심으면 두 개 거두고, 세 개 심으면 세 개 거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도 수학적입니다. 예, 네, 수학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에, 이 날짜, 시간, 숫자, 이거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숫자적인 지시가 있어요. 그걸 지키셔야 돼요. 예,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주의 사이즈는, 방주의 사이즈는 하나님의 사이즈, 내가 제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방주를 만들 때에 전 세계를 다 염두에 두고 이 방주 사이즈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사이즈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이즈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즈로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럼 네 입을 넓게 열라고 했을 때 어느 사이즈로 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즈로 열으라는 거예요. 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죽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예수가 계신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세계를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언제든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메릴랜드를, 내가 이 미국을 책임져야 되는데, 세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이즈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이즈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사이즈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스케일은 언다, 사이즈는 언다, 월드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열방을 구하라, 내게 구하라, 열방을 주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내가 직장생활하면서도 열방을 놓고 직장생활하는 거야. 내가 공부를 해도 열방을 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스케일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스케일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 아유 목사님, 난 가진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세계를 위해서 뭘 합니까? 아니,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어도 기도는 얼마든지 세계를 위해서 할 수 있어. 기도가 뭐예요? 세계를 위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비전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야. 방주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 방주는 노아의 식구만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엄청나 많은 짐승이 들어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짐승 종류가 한 쌍씩 혹은 두 쌍씩 전부 종류별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사이즈가 풋볼 경기장 알죠? 풋볼 경기장 알죠? 풋볼 경기장보다 120% 큽니다. 풋볼 경기장보다. 어마어마히 큰 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아의 식구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모든 동물 대표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계를 시작합니다. 다시 세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길 원하세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길 원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길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방주 사이즈로 사용하시고 당신의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미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미래를 위한 방주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주어진 시간을 여러 가지로 바쁘겠지만 가장 먼저 방주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든 시간을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지혜와 우리 모든 물질을 방주 만드는 데 사용하게 도와주셔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